개천절에 만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살아있는 한국 신화의 저자,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동훈 교수님과 우리들의 신화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저희가 창세 신화와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읽어보라고 받았을 때, 사실 신화 하면 단군 신화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역사 이야기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사실 톤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졸립지 않고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강의 듣는 학생들이 반전 교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루할 것 같다가 너무 재밌게 들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빨리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우리 한국 신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신을 할망이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 신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또 보면 집안의 신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부엌의 조항신, 화장실의 측간신, 집안의 성주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저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왜 물 떠놓고
부뚜막에
이렇게 장독대 뒤에다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신들이 반드시 좀 존재했다라고 믿으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 자라실 때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게 예전에 생활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칠성신한테 빌고 또 성주단지, 그 신주단지, 조항단지 이런 걸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신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빌고 했었죠. 근데 막상 저는 저희 집엔 그런 게 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17배 시집 오셔가지고. 아. 그 21살 때 제 큰 누님을 낳고 저를 43세 나셨는데.
그래요?
근데 그쪽, 저 고향 쪽에 이제 천주교가 좀 빨리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성당 공소 다니면서. 어디 어느 집에 경읽는다, 굿한다 그러면은 거긴 가지 마라. 제가 좀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서. 많이 그런데 다니진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저 어릴 때 또 보면 한참 새마을운동 한참 하고 있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미신이라고 보는 그런 그 관념들이 좀 그때 많았었죠.
맞아요. 무속신앙은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 때문에 요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무속인이 전해주는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책에 그 보면 이제 무속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선생님 한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그 무속을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신화도 사라지고 우리 전통 문화가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무속의 어떤 정의는 뭐예요?
무속은 실은 그 민간에서 사실은 생활 속에서 신을 모시고 그 신을 믿고 거기 의지하고 했던 모든 형태였던 그런 그 여러 풍속이나 또 거기서 했던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이 다
무속에 들어가는구나.
무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은 그 무속이나 굿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고전으로 옛날 전통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생활의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문화이고 생활 예술이고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서민들. 어떤 그런 못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힘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 예술인데, 그걸 이렇게 미신이라고 보고 자꾸 배격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보면은 옛날에 좀 배운 분들. 유교 이렇게 했던 선비분들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 구신화 무속이 미신으로 몰리게 된 게 결정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예요. 일본이 그런 거 다 미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왕당 이런 거 다 부서 없앴잖아요. 선왕당 없애면서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놓으려고 한지 아세요?
어떤
선왕당을 없애고서는 거기다가 신사를
자기네 신사를 갖다 놓으려고.
신사는 또 일본의 전통적인 하나의 그 신앙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미신이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건 미신이라고 하고 그 신사를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 우리나라 그것은 미신이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지금 곳곳에 신사들이 쫙 다 있잖아요. 신사가 관광 명소고 전부 다. 뭐 굿에 해당되는 게 일본에서 마츠리라고 하는데 네네. 마츠리가 정말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뭐 축제로 뭐 세계 사람들 다 모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거는 다 망가뜨려놓고 미신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도 네. 좀 힘들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나 간절하거나 그러면 이런 무속을 찾는 것 같아요. 왜 차 새로 사거나 그러면 고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네. 가게 오픈하거나 그러면 뭐 이제 사람 손님들 많이 오시라고 그런 네. 거 하고 네. 위에 보고 같은 거 올려놓고 그런 것도 보면 일종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무속이고 민속인데 그 우리 바탕에 그런 게 그 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자꾸 눌러도 사실은 그게 오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라는 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모두 예. 신이 있으니까 신이 예. 나야겠지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무속신앙이 미신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들이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사라지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제주도는 섬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는 그래도 아직 그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책에 실린 신화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체록한 게 되게 많다고 네. 들었는데 제주도에 신화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제주도 별명 중에 하나가
위험해서 그런가?
신화의 섬이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거든요. 예. 아니 그 국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네네. 뭐 세계적인 신화의 보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화가 풍부하거든요. 예. 그 이유를 뭐 딱히 어떤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나라에서 외곽지인데다가 또 바다 둘러싸인 섬이기도
맞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문화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는 산이고 주변에 또 바다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살아야 되고 또 그 해녀들은 잠수해야 되고 굉장히 맞죠. 힘든
위험한
삶이잖아요.
일이 많죠.
힘든 삶이고 또 태풍도 항상 제주도 거쳐서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이렇게 그 힘겨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그 의지할 또 그런 것들, 그런 의제 신이나 그런 어떤 그 것들 더 많이 찾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제주도가 굉장히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곳이거든요.
맞아요.
유배지였고
예, 예.
그 그런 또 뭐 4.3 사건이라는 많은 어떤 시련을 겪어온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자기들을 지켜주고 또 서로 이렇게 그 힘을 또 같이 모여서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수 같은 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게 이런 구신화 신화가 많이 살아남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제주도에서 체록한 게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진짜 먼 데까지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막 다 들어야 되니까 듣고. 이게 아무나는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뭐 요즘의 시대에는 전해줄 사람도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주셔야 되니까
뭐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그 이야기들이 점점 현장에서 사라지죠.
맞아요.
저는 이제 주로 사실 전설 민담을 저는 주로 많이 그 조사를 다녔는데 제주도에도 몇 번 갔다 오긴 했고요. 근데 보면은 그 예전에는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80년대부터 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이하이꾼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허. 맞아요.
저기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에 가면
예, 할아버지.
오후에 항상 이하이꾼들이 쭉 한 두세 시부터 쭉 줄 서서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그 거기 뛰어난 이하이꾼 그분이 막 나오시면은 청중들이 한 300명, 400명 다 모여가지고 얘기 듣고 이야기도 정말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문화도 이제 다 이제 거의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신화, 이 민간 신화를 전승할 만한 분들도 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좀 그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다른 면의 희망을 가져본다면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지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신화나 이런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건국대학교 대학원에도 이런 신화나 이 옛날 이야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그 뮤지컬이라든지 맞아요. 뭐 노래 공연 이런 데도 사실은 이 신화들을 많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신화가 좀 점점 줄어드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문화 현장에서 이 신화들이 또 나름대로 힘을 내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기록을 많이 안 하고 예. 이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된 게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글로 많이 썼으면 예. 이야기가 좀 재미나게 막 풀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같이 이렇게 신화와 민담, 전설 이야기들을 또 재미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지금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글을 쓰지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못 되고요.
네.
훨씬 재밌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자들 중에도
네.
그 우리나라는 이야기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꾼을 좀 뭔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자는 뭐 몇 년 동안 어린이집 다니면서 계속 옛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박사하는 분들 쓰고 해서 이야기하는 법이나 그거를 또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
네네네네네.
거기서 그 매년 이야기 시합 대회도 지금 벌어지고요. 올해가 3회째인가?
그렇군요. 네,
10월 25일 날 또 거기서 이야기 대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을 생각입니다.
네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한국 신화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 신화에서부터 그 전승되어야 하는 우리 신화 이야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국 신화. 5000년 우리 민족의 생각과 삶이 담긴 이야기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읽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민 씨. 네.
다음 시는 누구일까요? 적막한 들에서 이름 없이 홀로 자라난 외로운 소녀였는데 긴 여행을 거쳐 원천강에 당도한 뒤에 세상 만유의 비밀을 깨우쳐 신이 되는데 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1번 오늘이 2번 삼승할망 3번 조왕신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살아있는 한국신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뜨거운 감자의 미신.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살아있는 한국 신화 신동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지만 그 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도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은 한국 신이 이렇게 남자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 여자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잠깐 하셔서 우리 신화에는 여성이 약간 주인공이야? 이런 느낌도 드는데 또 책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우리 신화의 주역은 여성이다.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또 챕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여성 신이 많기도 하지만 신화에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성 독자들 좋아하라고 그렇게
여성 독자를 노리고
붙인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신화를 보다 보면은 쭉 자료를 살피다 보면 결국은 다 이게 여성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는 거를
맞아,
그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여성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네.
여자들이 나가서 해결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평소에 정말 영웅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던 그 남자들이
네네.
그 큰 큰 어떤 어려운 문제들 부딪히면 가가지고 아내한테 가지고 옷 좀 더 이렇게 입는가. 그래서 이제 짜고 이러는 맞아, 맞아. 주인공도 많고요.
네.
그런 거 다 여자가 다 해결해내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한편으로 좀 찔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네. 보면은, 이게 정말, 세상에 진짜 진실이다.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화를 보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네. 여성 역할을 이렇게 아마 존중하는 네.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이제 이게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전설 같이 내려오는 걸 보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 이런 네. 이야기가 현대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 미국에서 일어난 게 힐러리와 클린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자들이 그만큼 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보니까 네. 여자들이 굉장히 입심이 좋았네요.
평강공주 온달 이야기랑 아주 비슷한 신화가 하나 있어요.
네네.
삼공분풀이라는 신화인데 네. 거의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쫓겨나고서는 예. 가가지고 이렇게 숙굽는 총각이나 이렇게 막히는 총각을 만나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영웅 저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딸이 혹은 아내가 네.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신화에서 그 여성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은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주인공 누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여성 신화 여성 주인공 참 정말 한두 명 꼽아라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농사의 신 자청비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자청비는 정말 완전 최고죠. 그러면은 정말 매력적인 그러면서 능력이나 모든 걸 갖춘 대단한 여성 주인공이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민간 신화가 주인공이 바리대기하고 당금액인데
네.
둘 다 여성신이고 또 남편을 다 이렇게 챙기고 키워낸 그러는 아내가 이제 일월각시 뭐 막막부인 그런 신도 있고요.
네.
또 악녀들도 있어요. 그 여성신 중에서 보면은 네. 그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진 그 여성신이 뭐 노일저대라든지 과양각시 같은 신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 한 주인공을 소개한다면은
네.
정말 매력적인 주인공인데 이름도 참 재밌어요. 이름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정말 처음 이야기 보면서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 같다 이런 느낌을 준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신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이는 아직은 어린 소녀 주인공인데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 하는 그 문제를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이 이야기 원천강문불이 이야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과연 이 오늘이라는 신화가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서도 본인은 이야기를 잘 못해서 이야기 잘하는 제자를 키우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제자가 한번 되고자 네, 직접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 지금부터 저희 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득한 옛날, 적막한 들에 옷 같은 여자아이가 외로이 나타났다. 아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과 이름, 나이를 물었으나 아이는 알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강림들에서 솟아날 때부터 어떤 학이 날아와서 한 날개를 깔아주고 한 날개를 덮여주며 야광주를 물려주어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왔습니다.
너는 태어난 날을 모르니 오늘을 낳은 날로 하여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자꾸나.
오늘이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고서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 부인한테로 갔다. 부인은 오늘이의 부모에 대해 일러주었다.
너의 부모 나라는 원천강이다.
원천강은 어찌하면 갈 수 있습니까?
흰 모래마을 별층당에 높이 앉아 글 읽는 도령이 있을 테니 그 도령을 찾아가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야.
오늘이는 그 길로 흰 모래마을 별칭당 도령을 찾아갔다. 도령의 이름은 장상이었다. 하늘의 분부로 그곳에서 글을 읽었다. 오늘이는 장상이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청하였다.
가다 보면 연화못이 있는데 연못가에 연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연꽃나무한테 물으면 알 길이 있을 것입니다. 원천광에 가거든 왜 내가 밤낮 글만 읽어야 하고 이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오늘이가 길을 떠나다 보니 과연 연화못가에 연꽃나무가 있었다. 오늘이는 연꽃나무에게 원천강 길을 물었다.
그러면 내 팔자나 알아다 주오. 아, 나는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으니 이 팔자가 어찌 된 것인지 꼭 좀 물어봐 주오.
그걸 난 그리 하자.
원천강 가는 길은 청수 바닷가에 가면 큰 뱀이 누워서 구르고 있을 테니 그 뱀한테 물으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이는 연꽃나무와 헤어진 뒤 청수 바닷가에 이르러 이리저리 구르는 큰 뱀을 발견했다. 오늘이의 사정을 듣고 큰 뱀은 부탁을 했다.
다른 뱀들은 야광주를 하나만 물어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나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못 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는지 물어다 주오.
오늘이가 승낙하자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워 청수 바다를 건너주었다.
가다 보면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시오.
오늘이가 큰 뱀과 작별하고 길을 가다 보니 한 처녀가 별칭당 위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다. 오늘이가 다가가 원천강 길 인도를 청하자 매일이가 쾌히 승낙하며 말했다.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여기서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가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다 보면 시녀, 궁녀가 우물가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그이들한테 물으면 소원을 이룰 거예요.
오늘이가 앞으로 가다 보니 정말로 시녀, 궁녀가 우물가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들은 본래 하늘 옥황의 시녀로 죄를 지어 우물의 물을 다 푸는 벌을 받게 되었는데 바가지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오늘이가 시녀들에게 정당풀로 덩어리를 만들게 했다. 오늘이는 그 덩어리로 바가지 구멍을 막은 다음 하늘에 정성껏 기원을 올렸다. 그리고선 바가지로 물을 푸자 금방 우물의 물이 말라붙었다. 시녀들은 죽을 곳에서 살아난 듯 기뻐했다.
저희가 원천강 가는 길을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시녀들이 오늘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 보니 어떤 별당이 보였다. 시녀들은 그곳을 가리키고는 축도를 한 후 제 갈 길로 갔다. 별당 주위에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대문의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다. 문지기가 막아서자 오늘이는 문 앞에 쓰러져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다 보았나? 내 할 일 다 하였나? 강림 가면 무엇하리? 여기서 죽자꾸나? 박정한 문지기야, 무정한 신인들아, 그리웠던 어머니마, 그리웠던 아버님아.
이 사실을 안에서 벌써 다 듣고 있던 부모가 오늘이를 들어오게 했다. 오늘이는 하계 기 속에서 살던 때부터 머나먼 길을 헤쳐 부모를 찾아온 사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기특하구나 이 아이야. 네가 우리 자식이 분명하구나.
너를 낳은 날에 옥황상제가 우리를 불러서 원천강을 지키라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할까. 할 수 없이 여기 있게 되었으나 항상 네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으며 너를 보호하고 있었노라.
서로 정담을 나눈 뒤 오늘이는 만리장성 둘러싼 곳에 곳곳마다 달려있는 문을 열어보았다. 구경을 마친 오늘이가 말했다. 저는 이제 돌아가렵니다. 오는 길에 부탁받은 일이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알려주세요. 오늘이가 부탁받은 사연들을 말하자 부모가 말했다.
장상이와 메이리는 서로 만나 부부가 되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다. 연꽃나무는 윗가지 꽃을 따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해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다. 큰 뱀은 야광주를 하나만 물어야 하는데 세 개를 물어서 용이 못 된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두 개를 주면 용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야광주와 연꽃을 가지면 신녀가 될 것이다.
오늘이가 돌아오는 길에 메이리를 만나 원천강에서 들은 일을 전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 큰 뱀을 만나 원천강에서 들은 사실을 말하자 뱀은 야광주 둘을 뱉어서 오늘이에게 주고 곧바로 용이 되어 내성병력을 울리며 승천했다. 다음은 연꽃나무를 만나서 곡절을 알려주자 연꽃나무는 꽃이 핀 윗가지를 꺾어 오늘이에게 주었다. 그러자 가지가지마다 고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향내를 뽐냈다. 다음에 장상이를 찾아가 만나니 메이리와 장상이는 부부가 되어서 만년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선물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하늘 옥황의 신녀가 되었다. 오늘이는 인간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아이고. 정말 네. 힘드네요.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네.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네. 정미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재밌네요, 근데. 오늘이 메일이 뱀도 해봤다.
한 대고 하는데 막 땀이 펄펄 났습니다.
잠깐 출연해 주셨죠?
네. 교수님, 어떠세요? 정미 씨 이야기꾼으로.
예.
100 혹시 뭐 만점이죠?
우리 대학원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 예.
생각 좀 해보겠노라.
아니, 아유, 그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으로 제자도 키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꾸민 이야기 어땠든지.
네, 제가 항상 제가 그 가능성은 없지만 제 꿈은 이야기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 큰 꿈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꾼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창조경제 하시는 분이시네요.
저희가 방금 이렇게 낭독해드린 이야기 신화의 제목이 원천강 본풀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원천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그 오늘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네. 보니까 오늘이는 뭐 장상이, 메이리, 연꽃나무, 큰뱀, 뭐 신녀를 이렇게 만나는데. 네, 네, 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면은 또 본인도 주고 서로 주고받는 예, 예. 관계더라고요. 네. 이런 설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네. 이렇게 신들에게는 도움을 받고 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네. 받는 맞아.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어때요, 교수님?
네. 뭐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길을 떠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네. 자기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보면은 이 오늘이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정막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막한들.
네. 참 이름도 좀 특이하죠.
네. 그런
정막한들. 네. 그 거기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정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예,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게 어떤 그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나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좀 찾지 못하고 외로움 네. 속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원형적으로 보여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길을 떠나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네. 가서 뭘 깨닫냐면은 아 외로운 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네. 다들 이렇게 자기 문제를 안고 이렇게 그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장상두령 뭐 연꽃나무 큰 뱀 큰 뱀은 이묵이라고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예, 예. 그러면은 다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면서 이게 그 어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발견하면서 그 자기를 어떤 이렇게 그 문제를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네. 가면서 장상이 매일이 만나고 연꽃나무 큰 뱀 뭐 신녀 혹은 선녀 만나고 하는데 만나는 대상이 뭔가 좀 특이한 거 좀 느끼신 거 혹시 없나요?
글쎄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동물? 예, 예. 식물이나 뭐 예. 이런
땅 위에 있는 것들
예,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 보면은 이게 다 신화라는 게 하나하나가 상징인데 보면은 네네. 매일이 장상에는 예. 인간이고 보면은 연꽃나무 식물이고
맞아요.
또 뱀은 동물이고 또 신녀는 신적인 존재고 보면 어떤
종류별로 예,
여러 종류의 그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만나잖아요.
네.
어떤 그게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동식물 그다음에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좀 우주적인 또 그런 만남이고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가 부모님 만나 오랜 시간 떨어져서 지내다가 겨우 만났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는데 완전 짧은 시간에 가보겠습니다 예. 이러고 나갔는데
보통 드라마는 예. 이렇게 마지막에 결말을 예. 굉장히 이렇게 극적인 결말을
예.
더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정말 가장 극적인 부분이잖아요. 내 진짜 정체성을 찾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진짜 쿨하긴 해요.
너무 쿨하게 헤어졌어요. 네.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갔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막 거기서 울고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들어가기 전엔 막 울고 통곡을 하다가 막상 만나서는 그래 너가 내 딸이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뭐 원천강 구경함 한바탕하고
네.
사실 그 문을 열어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원천강이 참 특이한 것이죠. 사계절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오는데 그러고 바로 난 갈게요 그러니까 가라 이런 거 아니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시 보고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 이야기 안에. 거기 지금 아까 낭독을 했지만 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여기 있게 됐지만 항상 너 하는 일을 보고 있었고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걸 고민으로 안고 있었던 오늘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걸 쫙 다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기 날라와서 자기를 보호해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 다 이 관계 속에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온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고 부모님 거기 계신 않았지만
네.
어디에 부모님 있었냐면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아하.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인자. 뭔가 내가 보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한테 왔던 거고
네네.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그 힘이 내 삶을 움직여오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난 옆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돌아올 때는 떨어져서 혼자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
마음속에 부모님을 발견하고 부모님을 품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책에다 이거 해설하면서 그래서 함께 없어도 함께일 때
네.
그게 진짜 함께인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써놓기도 했는데
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오늘이도 이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부모님 품고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오늘이는 나중에 무슨 신 되는 거예요?
오늘이가 그래서 아까 그 저기를 열어봤을 때 그 네. 사계절이 있다고 예,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러 맥락 해석해 보면은 좀 그 이 좀 시간의 신,
시간의
제절의 신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명 중간에 장상이 매일이 만나잖아요. 네. 매일이 장상이가 좀 둘러 책임든 아이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또 굉장히 달라요. 매일이는 정말 매일매일 다른 책 읽었을 것 같고 장상이는 주구장창 같은 책만 읽었을 것 같아요. 네. 매일인 거는 그러니까 눈앞의 일들, 즉 순간을 사는 네. 눈앞에서 가치 일 앞에 보이는 일의 가치를 찾는 존재. 네. 그래서 이름이 매일이잖아요. 네. 매일이라면 장상이는 지금 앞에 있는 건 다 의미하고 언젠가 되겠지. 책을 읽고 보다면 언젠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하나는 그 매일이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순간을 상징하고
순간을
상징하고 장상이는 멀리 항상 네. 영원을 상징하고 그 순간만 있으면 그 삶이 의미한 거고. 영혼만 바라봐도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떤 매일이 장상이 서로 만나서 순간과 영혼이 만나야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둘을 만나게 되는 게 누구죠?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오늘이죠.
우리 오늘이.
오늘 속에서 그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 예. 오늘이 바로 어떤 그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그 이 신화가 갖는 아주 굉장히 원형적인 그런 의미가 된다.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냥 막 지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면
네네.
거기 그 이 큰 뱀이 있잖아요. 그 야광주를 세 개를 물고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흔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돈, 권력, 명예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게 그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할 때 가지고 올라간 하나는 뭘까요?
뱀 씨가 네, 하나를
가지고 올라간 가지고 하나가 뭘까? 야광주 하나를 가져왔다고 돼 있는데
맞아요. 네. 뭘까요, 진짜?
제가 그것도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올라간 거구나. 자기 자신이 그 야광주 밤에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될 때 바로 승천을 해서 또 신성을 발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야광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신성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와. 그 원청강 본풀이는 뭐 사계절의 신인 오늘이의 이야기만 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네. 또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네. 좀 알려주는 되게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 신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살아있는 한국 신화 사실 신화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맞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시는 누구일까요? 적막한 들에서 이름 없이 홀로 자라난 외로운 소녀였는데 긴 여행을 거쳐 원천강에 당도한 뒤에 세상 만유의 비밀을 깨우쳐 신이 되는데 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오늘이 2번 삼승할망 3번 조왕신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신동훈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살아있는 한국신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명주 카스타디바.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요. 신동은 교수님과 우리 신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신화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어둡고 무겁고 어떤 닫힌 기운, 그 귀도 있다 네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처럼 그 신화 속에서도 뭐 가정의 평화나 또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뭐 그런 신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신들도 있다고요, 교수님?
뭐 세상 모든 일에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삼승할망 아이를 낳아주는 신이 있다면 또 네. 그 아이들을 잡아가는 저승할망도 있고 실제 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 빛과 어둠이 다 있는데 신화는 그러니까 그 빛과 어둠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그 배제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그 배제보다는 이렇게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그 같이 이렇게 그 이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신화를 보다 보면 참 그냥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그런 좀 그 이 신들 여럿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은
네.
저기 측간신 측신 노일저대 같은 경우도 그 한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옛날 신화를 보면은 남녀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그 귀신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서수왕악이라는 그 신인 원래 하늘나라 신의 딸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 올라온 자청비한테 자기 애인을 뺏겨버리거든요. 약혼자를요.
화날만 하네요. 네.
근데 그게
갈라놔야겠네.
그거를 저기 그 빼앗긴 이유가 그 시험을 하는데 칼손달이 올라서는 시험을 그 부모가 내리는데
네.
자청비는 거기 올라서는데 서수왕악이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피했죠. 그러고서는 자기 그 남자를 뺏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해가지고 질투하고 원망해서 어떤 그 남을 회방하는 그런 신이 된 경우인데 일종의 악귀 비슷한 존재가 된 거죠.
아, 네네. 네.
근데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남이 잘 되면은 자꾸 뺏으려고 하고 자기는 못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도 있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그 신화가 보여주는 상사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우리 신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질문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신화는 진짜 우리나라에 대단한 신들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진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교수님한테 좀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신화라는 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사실은 그 신화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옛날 이야기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옛날 이야기면서 또 오늘날 우리 이야기고 또 미래의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책 제목도 살아있는 한국 신화대로 그쳤는데
네.
제가 이 신화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정말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근데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런 어떤 진짜 신화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네.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21세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데 답이 뭐냐면은 물신이거든요.
물신. 네.
그 돈.
아,
그게 정말 그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돈 일종의 어떤 그 신이라고는 귀에 가까운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친구들이. 야, 진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요즘엔 인사도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인사고 뭔가 다들 그 물.
맞아요.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 의해서 어떤 그 네네. 사람이 죽고 살고 어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 물질의 노예가 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런 가짜 신화가 아니라 진짜 신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밝혀주고 일으켜주고 해서 힘을 내서 아 내가 정말 이 세상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세상을 좀 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로서 우리 신화가 가치가 있고 그 신화를 좀 많이들 만나서 거기서 자기 신화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멋있네요. 자기 신화를 찾는 거.
네.
아 그리고 보통은 신화하면 신 이야기니까 이렇게 네. 신에 의존해야 될 것만 같은 신은 되게 막강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 이런 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각자 이렇게 신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이뤄낼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모리한 신이 있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여신 아닌 척해요?
좋은 얘기인데요.
네, 두 분 여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훈훈하게 끝나네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남신인 신동훈 교수님과 여신 두 명 정희 씨와 저와 함께 이야기를 꾸몄는데요. 네. 아, 아쉽지만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네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셔야죠.
예, 아까 전에 퀴즈를 드렸습니다. 적막한 들에서 홀로 자라난 외로운 소녀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에 당도한 뒤 신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오늘이, 2번 삼승할망, 3번 조왕신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옛이야기 배달부 신동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동사의 맛, 그리고 한글 레터링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토요일 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브라더스 4의 Try to Remember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